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동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동무와 함께할 첫 번째 뉴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백신 맞은 사람 9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접종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접종센터 22곳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접수를 한 뒤 예진 담당 의사에게 몸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접종실 앞에서 잠시 대기한 뒤 화이자 접종을 받습니다. 방역당국은 여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이번 주 22곳의 접종센터를 새로 열어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과 관련된 소식이 오늘 첫 번째 소식이네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왁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96만 2,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접종자 중에는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백신별로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접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4월 7일 어제까지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88만여 명이고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5만여 명입니다.
네.
전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 5,722명이 추가되면서 2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33,414명이 됐고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들 단순 합산하면 누계는 18만 5,028명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백신 접종도 그냥 뭐 막 맞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분들이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았나요?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접종 대상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2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됐고요.
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3월 23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배정돼서
예.
지난 2월 27일 접종이 시작됐고요. 3월부터는 2차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백신 모두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
네, 사실 뭐 어서 빨리 좀 접종 대상이 확대가 돼서 전 국민이 접종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들 크죠.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고 나서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아, 백신 못 맞겠다,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백신이나 접종 후에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3월 24일 한국 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네.
반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비율은 12.9%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또 집단 면역 형성기여 일상생활 때 안심될 것 같아서 접종을 안 하면 군무지 또는 주변에서 눈총을 받을까 봐 등이었고요.
네.
반면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 또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뭐 일단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 망설인다 이런 응답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백신이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예방률이 높다고 알려진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예방률이 90%,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라고 보고가 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맞는다고 다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된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요.
네.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히 긴급하게 승인을 해서 접종하게 된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백신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률에 대한 발표만 놓고 많은 사람들이 화이자 백신을 선호한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화이자 백신은 보관도 백신 접종 방법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몸이 상대적으로 쇠약한 고령자나 환자와 접촉이 잦은 치료병원 종사자 등에게 우선 접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두 백신 중 어느 게 더 좋고 덜 좋다 하는 거나 뭐 뚜렷한 부작용의 상관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를 믿고 국민들은 좀 휘둘리지 않고 분별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사를 맞을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너무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나선 겁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개 방송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주사를 맞으면서 백신은 과학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가능한 빨리 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그 이전 3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청와대는 요약보고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우선 접종하는 것은 일각의 안정성 또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을 꼭 맞아야 하다 보니까 국가 관료들이나 의료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뭐 백신 종류 많이 있지만 현재 예방률이 가장 높은 백신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우 급하게 개발되고 접종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네. 두 백신 모두 나름의 장단점과 불안한 요소들 각각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장 예방률이 높은 백신들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에 효과가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래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요약보고에서 백신 1회 접종 뒤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백신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94.1%, 화이자의 경우 100%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수록 백신 접종에 좀 더 속도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 하면 백신 2분기 접종 일정도 벌써 나왔다고요?
네, 백신 2분기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난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1,150만 명입니다.
네.
2분기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한 교두보 성격이 짙은데요. 2분기 대상자들이 최대한 많이 접종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고
예.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이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일 적극적인 접종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접종을 받아서 안정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가족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좀 누리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같아서는 정말 불안해가지고
네.
너무 힘드네요. 자 다음 소식도 먼저 뉴스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국회는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담배처럼 국민 건강 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명 설탕세인데요.
네, 부담금만큼 값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서 당뇨나 비만 위험도 줄 거라는 논리입니다.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를 물려 단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한국 국회에서 설탕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월 여당 의원 10명의 주도로 당분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예.
공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지만 일명 설탕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를 물려서 단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설탕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탄산이 많이 든, 그러니까 탄산음료와 같은 가당음료에 적용된다는 건데 이렇게 딱 요거만 골라서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건강 문제입니다. 이미 법안 명에도 나와 있듯이 네.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번 법안 대표 발의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예. 또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또 경제적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한국의 성인 36.6%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에 11조 4,6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리터당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8,000원까지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품 가격은 또 자연히 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음료업계 전반에 설탕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탕세가 신설될 경우에는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자주 마시는 250ml 음료수에 당이 27g 들어가 있다면 한 캔당 27.5원이
네.
또 500ml 제품에는 55원의 부담금이 붙은 셈이어서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줄이려 한다. 이 방법에 대한 논란도 좀 존재한다고요?
네. 이번 법안의 취지가 건강이 목적이라면
예.
부담금보다 당분 섭취를 줄일 근본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동덕여자대학교 김익선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 전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 등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결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금 부과에 앞서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예.
사실 설탕과 같은 식료품을 돈을 주고 사는 건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세금 부과 등을 통해서 제한할 거라면 국민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혹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에 공고한 뒤 유럽, 남미 등 4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네.
하지만 멕시코, 태국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줄어든 나라가 있는 반면에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옆 나라로 원정 쇼핑이 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세금을 83%나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27%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설탕세 인상으로 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국경을 넘어서 스웨덴에도 당이든 제품을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다른 국가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또 아예 폐지한 국가도 있는데요. 덴마크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육류,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식품에 정액세를 부과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는데요.
네.
사람들이 해당 식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없어 가격이 싼 인접 국가에 가서 쇼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았더니 다른 나라로 갔다. 뭐 이런 네. 사례인 건데 한국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이동이 자유로운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금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면 또 국민에게 부담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당 제품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팀이 2015년도부터 설탕세를 도입했던 미국 버클리시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설탕세 전체의 47%, 탄산음료에 부과된 세금의 69%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 섭취량을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또 공감대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괜히 세금만 올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꼭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이정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